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달아난 지명수배 피의자 김길수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길수가 달아난 지 이제 약 36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어제 이후로 김길수의 행적이 더 발견된 게 있습니까?
네, 경찰과 법무부의 말을 종합하면 김길수는 지금 서울의 은신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7분 경기 안양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온 뒤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죠. 여기서 여성 지인에게서 택시비를 받고 경기도 양주로 향했습니다. 이 양주는 김길수가 살던 곳입니다. 친동생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어제 오후부터는 서울 지하철 단고개역 등에서 김길수를 봤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 수사 당국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서 김길수가 내린 걸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하면서 또 옷을 갈아입었다면서요?
네, 김길수는 어제 병원에서 도주할 때 병원 직원들이 입는 이 남색, 짙은 남색의 상하의를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44분쯤 CCTV에 찍힌 모습은 베이지색 모자 달린 상의와 하의로 옷을 바꿔 입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수감 후에 찍은 이 사진과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미용실에 들러서 이 머리를 자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김길수를 공개 수배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또 변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알렸습니다.
제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도피를 도왔던 여성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도운 여성, 경찰을 만나서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도피를 도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김길수를 먼저 검거한 뒤에 범죄 도피 혐의로 입건을 할지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김길수를 추적할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우에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30분도 더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이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 7층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사흘 전 치료를 위해 옮겨진 겁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 화장실을 쓰겠다 했고 이때 한쪽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에게 잠시 장비 사용을 멈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움직이기 수월해진 김길수는 교정 직원들을 따돌리고 계단을 통해 병원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김 씨는 6시 47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7시 20분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복으로 추정되는 남색 옷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안양을 벗어나 의정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36시간이 넘도록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정 직원이 김 씨의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 등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감시 소홀과 늦어진 신고 등 교정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우선은 검거가 먼저라며 구체적인 탈출 경위와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 편입을 비판하면서도 명확하게 반대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 김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 편입 관련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서울 편입이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면 직접 출마해 제대로 검증을 받아보란 취지입니다. 또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며 편입보다 교통여건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5호선 연장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GTX 디노선을 강남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의 기피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편입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포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국회의원 두 사람은 열려있는 자세로 김포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과 특정 정치인의 김포 출마 주장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편입을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꾸준히 요청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두고 봐선 안 된다면서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두목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20년형을 뛰어넘은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민준파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면서 조직원들이 와해가 됐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나의 조직을 창설한 뒤에 우두머리가 돼서
민준파는 새로운 조직원을 데려오면 수익을 늘려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20, 30대 한국인 청년 60여 명이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속여 4년 동안 560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꼬리가 잡혔고 지난해 10월 최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은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검거된 40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자정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근무 중인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때렸습니다. 가해 남성은 여성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며 자신은 남성 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유값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에 비단 우유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전반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주요 식품의 물가를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전업주부인 박선화 씨는 지난달 가계부를 쓰면서 놀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0%나 더 썼기 때문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시키면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가니까 월급은 그대로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 우유가 크게 오른 탓도 있습니다. 지난달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4.3% 올랐습니다.
저희 집은 우유를 900ml짜리 두 팩을 거의 뭐 2, 3일에 하나씩 먹거든요. 우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죠. 우유, 라면, 뭐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도 15.2%로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유제품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난달까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5%를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보기를 줄였다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다가 요즘에는 뭐 보름에도 한번 보고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뭐 과일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라면 등 주요 식품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뒤에야 발견되는 위기 가구 문제. 직접 찾아가 문을 열어야만 알 수 있는 열악한 삶도 많은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4월 전남 목포에선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생업도 포기하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까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바퀴벌레와 거미줄로 가득했었어요.
행정 시스템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전과 단수 등 정부가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쓰는 위기 정보로는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 동사무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위기 정보 종류는 갈수록 늘지만 직접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간 인력까지 동원해 닫힌 문을 한 곳씩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세요. 예. 복지기동대장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위기 가구들에는 생활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용 화장실 같은 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담당분이 많이 그걸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걸 힘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소원이었는데.
혹여 놓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아예 전용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서 근무를 마친 상담사가 다음 상담사와 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화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콜센터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죽어야 끝나나? 아니면 누구한테 의지를 하지?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위기 가구 증가 속도를 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최선은 다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1년 전 정부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종합 계획을 내놨지만 인력 수급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복지부는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부산 을숙도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섬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고양이들도 모여 살아서 고양이 섬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이 철새들의 피해를 우려해 고양이 급식소에 철거를 명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를 만든 건 고양이도 철새도 아니었습니다. 조육신 기자가 전합니다.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부산 을숙도. 숲과 갈대, 모래톱이 어우러진 철새들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길고양이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70마리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끼니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이 급식소의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법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당시 불허 이유는 철새들의 피해였습니다. 환경단체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들을 막 죽여요. 고양이들 때문에 이쪽에 그 나무에 앉지도 못하고.
반면 동물단체에선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성화 수술로 한때 200마리에 달하던 개체수도 많이 줄었다며 밥줄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먹이사슬 경쟁해서 저기 약자가 돼가지고 굶어 죽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한 사업이라고 항변했지만
이게 시청으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요 당시에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시에선 제공했던 급식소 12개부터 먼저 걷어갔습니다. 곳곳에 동물단체 등이 임의로 설치한 급식소는 남겨뒀지만 철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만 해도 아마 4, 50개 될 거예요. 지금 이 안쪽에.
예상 받은 것 내역만 철거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을숙도에 있는 것을 다 이제 하라.
우리 단체 소유기 때문에 저걸 건드리면 우리는 고발을 할 거니까.
동물 단체들은 결국 철새들도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야생의 본능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겠죠.
환경 단체들은 포식자인 고양이를 아예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양이들을 어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 모아서 급식을 주고.
고양이와 철새의 불편한 동거. 결국 문제를 만든 건 사람들입니다.
여기 굉장히 욕이 많이 해요.
버릴 것 같으면 키우지 말아야 된다.
JTBC 조유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된 팔레스타인 주민은 만 명 가까이 되는데 휴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의 옷가지와 생필품이 폭격 잔해 속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담요에 싸서 옮깁니다. 현재 시간 4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도 공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9,488명이 숨졌고 그중 70%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전 논의도 진전이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아랍 국가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KT가 두 번을 지고도 세 번을 내리 이기는 기적을 이뤄내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 타구 하나가 승부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안타 하나 치지 못하고 두 점 차로 끌려가던 KT는 5회 주자 두 명이 나가자 빠르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다친 김민혁을 대타로 내보낸 겁니다. 풀카운트까지 간 싸움. 김민혁은 몸쪽 공을 힘차게 돌렸고 공은 아슬아슬하게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동점타를 치고 2루까지 뛰어간 김민혁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KT는 마운드에서도 승부수를 일찍 던졌습니다. 동점을 만든 뒤 선발 벤자민이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자 곧바로 투수를 바꿨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KT 불펜은 NC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 사이 KT 타자들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회 맞이한 만루 찬스. 박병호의 타구는 힘없이 2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며 병살타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한 점을 앞서갔고 승부는 마무리됐습니다. 2연패 뒤 3연승으로 리버스 스윕을 이뤄낸 KT는 이제 잠실로 건너가 모레부터 LG와 맞붙습니다. 창단 후 두 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비 내리는 가을 아침 서울 도심을 달리기 위해 3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25회를 맞는 JTBC 서울 마라톤.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은 마라톤에 참가했을까요? 여도현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 비에도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라톤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치지 않게 테이핑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원래 러너들은 어떤 날씨에든 열심히 뜁니다. 걷지 않고 뛰어서 4시간 동안 완주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
마라톤을 시작한 지 20년 된 참가자는 여전히 출발 총성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380번째예요. 떨리지만 출발 시간이 기다려져요.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드디어 총성이 울리자 3만 5천 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3, 4시간 동안 여의도와 광화문을 지나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달렸습니다. 이들이 달리는 곳곳엔 응원단도 함께했습니다. 해외 초청 선수들도 붉게 물든 단풍 아래 서울 한복판을 뛰었습니다. 2시간 7분이 지나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데르세가 결승점에 처음 들어옵니다. 국내 참가자 중에선 한국전력공사 김건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연패를 해서 너무 기쁜데요. 네. 기록이 너무 저조해서 많이 좀 아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 중에선 충주시청 임예진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우승은 해서 너무 기쁘지만 우승보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2시간 29분 안에 진입해서 꼭 올림픽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린 모든 참가자들의 레이스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여전히 무대 위에서 멋이 넘쳐 흐르는 가수 김한선 씨를 뉴스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무대 오르 그 대학 축제 때 너무나 신나게 그 무대를 즐기시면서 그 모습이 정말 약간 저도 약간 전율을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날 너무 신났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연을 한 게 제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시죠.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이 친구들 나를 알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맞아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나는 여기 학장님 한 명을 위해서 노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와,
그랬었는데 네. 막상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회창을 해주고
같이 노래해주고 막 정말 기쁜 표정으로 같이 이렇게 저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아,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발이 땅에 안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호흡이 전혀 달리지 않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지?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꾸준히 계속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면에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활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노래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진 않았지만 나름 다른 곳에서 활동을 쭉 해왔고 음원도 쭉 내왔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계속 노래하면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38년 차 가수.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연습생 시절을 꼽으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질문을 다시 해주신다면 전 지금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습생 시절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그때는 좀 정말 열정도 많았고 꿈도 많았고 뭔가 욕심이 되게 많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습생 시절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네. 예. 얼마나 요즘 행복하신지 좀 느껴져요.
그쵸?
네.
예,
제가. 뭔가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오시면서 하는 그 참된 약간 깊은 깊이의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진짜요?
요즘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사실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요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무대에 딱 올라가서 내가 그런 공연을 할 때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한순간에 다 잊혀지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자신과 닮은 곡을 만드는 거다. 근데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히트곡이 많잖아요. 자신과 좀 닮아있는 곡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 곡들은 네. 저를 굉장히 많이 잘 표현해준 곡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도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간의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곡은 어떤 겁니까?
저는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라는 곡의 그 가사 내용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노래가 지금 먼저 제일 생각난 것 같아요.
어딘가 뭐랄까요?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 하지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네.
너무 좀 닮아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역시 앵커님이 다르구나.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라는 그 곡은 저를 많이 알고 몇 년 동안 쭉 지켜봤던 사람이 가사를 쓴 거였기 때문에 제 마음을 좀 가장 잘 표현한 거 아닐까. 저를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이 좀 투영이 되어 있군요.
네네네.
히트곡 음원 발매 예정이시라고.
제 요즘 악기로 요즘 어떤 음향 시스템으로 작업을 새로 해보니까 네. 아, 그때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네.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깝다. 이건 다시 음원으로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다시 노래 녹음을 해서
네.
앨범을 이제 낼 계획입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좋겠네요. 노련한.
아. 아마 10대 때보다 훨씬 더 듣기 좋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10대 때 거 들어보시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네. 너무 앳되고 신선하고 좀 그런 느낌이 가득 찼다면
네.
이제 이번에 다시 녹음하면서 내가 그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내 마음에 들게 녹음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완성도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신선함까지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또 단독 콘서트를 여십니다.
네.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한숨 살짝 섞인 숨을 쉬시는 거 보니까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
네, 맞아요.
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해야죠. 또 발등에 불 딱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또
또 열심히 달려야죠.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특급 게스트 예정도 네. 있다는 얘기도 솔솔 좀 들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한 게 정말 처음이에요.
아.
말하면서 약간 울컥하네. 아우. 진짜로. 왜냐면 이렇게 그동안엔 뭔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오는구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충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항상 끊임없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는 화가로도 데뷔하시고 전시회까지 또 여셨습니다.
네. 한 10년 전에 제가 우연히 유화를 배우게 됐었는데 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가 너무 기뻤어요.
춤 말고도 이런 거 있었구나.
네. 그런 게 좀 쌓이면서 이제 전시회 제의도 오고 해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아티스트로 좀 기억에 남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의 나를 좀 지금 동시대 가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꾸준히 계속 음악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가수다. 그렇게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네. 다르게 뭐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함께 여전히 숨 쉬고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
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춤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엔 최대 100mm, 호남과 경북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크게 낮아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